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다룰 것이고 다룰 수 있으며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강력 회의를 갖기 전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선제 타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도 미리 홍보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선택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를 신속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사출 시험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신포조선소에서 지난달 30일 이달 들어 세 번째이자 올 들어 네 번째 사출 시험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미사일 부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출 시험은 고압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 점화로 발사하는 미사일 콜드 런치 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주권 수호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중국인은 평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며 절대 침략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침략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토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에 해로운 쓴맛을 삼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연설에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이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력을 유지해야 하며 군은 당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조지아 방문 중 행안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과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내 미국 외교관과 직원 1,200여 명 가운데 755명을 감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레오폴드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로페스 씨 부인은 오늘 아침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남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두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로페스 씨를 연행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부인이 올린 동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보부 표시가 부착된 차량이 그를 연행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라카스의 전 시장이자 유력한 야당 인사인 레데스마 씨도 베네수엘라 정보부 표시가 부착된 차량편으로 끌려갔다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카타르가 자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경제 봉쇄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 중 이집트를 제외한 세 개 나라를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는 어제 WTO 제소의 첫 단계인 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흔히 미국을 애완동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많고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관대한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미국 대통령과 애완동물의 관계도 아주 특별합니다. 미국 대통령 애완동물 박물관에 따르면 역대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길렀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른 보아 써니라는 이름의 두 강아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다양한 종의 강아지 67마리를 기르면서 종종 산책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무려 22마리의 애완동물을 길렀다고 하는데요. 강아지와 새, 토끼에서 조랑말까지 다양한 애완동물과 백악관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또 거위나 날다람쥐, 뱀처럼 특이한 애완동물을 기른 대통령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애완동물들이 때로는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인기도 높여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언제 애완동물과 백악관 생활을 함께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8월 2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1도, 신의주 24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2도, 함흥 21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당신은 더 행복해 보이네요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에드 시런의 Happi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Walking down 29th and Park I saw you in another's arm Only a month we've been apart You look happier Saw you walk inside a bar He said something to make you laugh I saw that both your smiles were twice as white as ours Yeah, you look happier, you do Ain't nobody hurt you like I hurt you But ain't nobody love you like I do Get personal, baby If you're moving on with someone new Cause baby, you look happier, you do My friends told me one day I'll feel it too And until then I'll smile and hide the truth That I know I was happier with you Hey, yeah, hey, yeah, hey, yeah Sat in the corner of the room Everything's reminding me of you Nursing an empty bottle And telling myself you're happier, aren't you? Well, ain't nobody hurt you like I hurt you
I guess you look happier, you do. My friends told me one day I'll feel it too. I could try to smile and hide the truth, but I know I was happier. Your heart like love is due. Just know that I'll be waiting here for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제재 내용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월 1일이 중국의 90주년 건군절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념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른바 항미원조전쟁,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프랑스 파리가 2028년,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각각 결정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민심을 외면하는 독재자라고 규정하고 이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미국 국민과 기업은 앞으로 마두로 대통령 측과 거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마두로의 정책에 확실하게 반대를 표시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먼저 발표했는데요.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문우신 장관은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관련 제재 등 이 모든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로 가는 원유와 정제유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지만 최근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 와중에 유정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해서 이 미국에서 석유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예, 상황 전개에 따라서 원유 공급을 막을 수도 있다. 제재를 부과하는 배경과 관련이 좀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베네수엘라 집권 세력이 국민 대다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개정을 위한 이른바 재헌의회 선거를 지난 일요일 강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베네수엘라 시민사회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오랫동안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이후에만 최소한 1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지만 이 마두로 대통령은 사임 여론을 일축했고요. 이 새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의회를 구성하자면서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이 선거를 실시한 건데요. 이 새롭게 구성되는 재헌의회가 이 베네수엘라 입법부인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이 새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이 미국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구성된 기존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이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했던 건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주에 이 전현직 베네수엘라 고위관리 13명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이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말라고 베네수엘라 당국에 경고했었습니다.
예, 이 재헌의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베네수엘라 시민사회는 이 재헌의회가 이 마두로 대통령의 새로운 독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기존 입법부인 국민의회는 167석 가운데 112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선거를 통해 재헌의회를 만드는 것은 이 정부를 견제하던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후보를 일체 내지 않았는데요. 이 집권 세력에서는 545명의 의원을 뽑는 재헌의회 선거에 5천 명이 넘는 후보를 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재헌의회는 친정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재헌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속속 밝힌 것이고요. 이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도 이 선거일을 전후해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선거 반대 시위에 참가하면 징역 5년형에서 10년형까지 처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군병력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 반대 시위 과정에서 최소한 10명이 숨졌고요. 이 후보로 나선 친여권 정치인이 괴한의 총격에 살해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이 베네수엘라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41%로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됐다고 지난 일요일 밝혔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다음 날인 어제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즉각 개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본격적인 저항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저항운동을 이끄는 레오폴로 로페즈, 안토니오 레제즈마 같은 유력 야권 지도자들을 이 베네수엘라 당국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제갈길을 가려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제재 조치 발표 직후 베네수엘라 전역에 중계된 TV 연설을 통해서 제국주의에 순응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제재하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독재자로 이 미국 정부가 자신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0만 표나 뒤졌는데도 대통령이 됐으니 미국은 얼마나 대단한 민주주의인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를 승리했지만 이 선거인단을 뽑는 전체 유권자 득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적었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자, 미국의 제재에 이어서 국제사회에도 속속 이 베네수엘라 사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네. 유럽연합, EU와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각국이 이 베네수엘라의 재헌의회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 중남미 이웃나라들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파라과이, 파나마, 멕시코 등도 이 같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다음 주 페루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의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이라고요.
네, 오늘 8월 1일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인데요. 올해로 90주년을 맞았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영 텔레비전으로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서 실전 중심의 강군 건설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당에 대한 복종을 인민해방군에 요구했습니다.
네, 먼저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혁명에 몸바쳐서 조국과 인민을 지켜왔다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항미 원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위를 떨쳤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항미 원조 전쟁이란 중국에서 6.25 전쟁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미국에 항거하는 북한을 원조했던 전쟁이라는 건데요. 이 창군 90주년을 맞는 행사에서 이 중국군이 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외신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예, 먼저 세계 최강 이 미군의 버금가는 전력을 구성해서 군사 굴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중국어권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군사와 안보 관련 매체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최근 북한에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서 이 중국을 상대로 더 강한 이 대북 압력을 주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을 뒤에서 찌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군사 굴기 완성을 위해서 실전 중심의 강군 건설을 강조하기로 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연설에서 철저하게 실제 전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혁신 기반을 더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민사 군사 통합에 집중함으로써 군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투에 더 관심을 두라는 것은 그동안 중국군이 미군에 비해 약점으로 자체 평가해온 실전 경험 부족을 만회하라는 요구입니다.
네, 영토 주권에 대해서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은 평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절대 침략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토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당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 모든 목표를 위해서 군은 반드시 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가 202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LA가 오는 202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 LAC 당국과 2028년 대회 유치에 합의한 사실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다음 달 1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130차 IOC 총회에서 투표 절차를 거쳐서 공식 확정됩니다.
네, 자, LAC가 2028년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경위를 좀 살펴볼까요?
예, 가장 최근에 열렸던 하계 올림픽은 지난해 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고요. 이 4년마다 열리는 다음 일정은 2020년 일본 도쿄 대회입니다. 이후 개최될 2024년 대회 유치를 놓고 LA와 프랑스 파리가 경쟁했었는데요. 얼마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이 LA와 파리에 2024년 그리고 2028년 대회 개최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가 먼저 올림픽을 열지를 놓고 LA와 파리, IOC 측이 3자 협상을 벌였는데요. 지난 1924년에 대회를 치렀던 파리가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열기를 희망해서 2024년 대회를 먼저 개최하고 LA는 2028년 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합의된 겁니다.
네, 이 LA시는 벌써 세 번째 올림픽 개최라고요?
네, 이 LA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지난 1932년과 1984년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미국 전체로 보면 지난 1996년 애틀란타 대회에 이어서 32년 만에 다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1900년과 1924년에 이어서 세 번째 개최입니다. 이 LA와 파리에 앞서서 올림픽을 세 번 유치했던 도시는 영국 런던뿐입니다.
네, 내년에는 한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죠.
네, 강원도 평창에서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문재인 새 한국 정부는 이 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988년에는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온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취임 10여일 만에 경질됐습니다. 어제 취임한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의 뜻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전 의무병 출신이 명예훈장을 받았다는 소식, 또 미국 식품의약국이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줄이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취임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전격 경질됐군요.
그렇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스카라무치 씨가 공보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켈리 비서실장이 스카라무치 씨를 해임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스카라무치 국장의 재임 기간이 역사상 최단 기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며칠 안 됩니다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뉴욕 금융인 출신인 스카라무치 씨가 공보국장으로 임명되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파이서 대변인과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 스카라무치 씨의 백악관 합류를 매우 거세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스카라무치 씨는 하지만 프리버스 전 실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한다고 밝혔고요. 또 최근 뉴욕코 잡지와 인터뷰에서 프리버스 전 실장을 조현증 환자로 비유하는 등 이 막말을 사용하며 비판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그런 막말 인터뷰가 나가고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인터뷰가 영향이 있었을까요?
샌더스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샌더스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certainly felt that Anthony's comments were inappropriate.
네,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라무치 씨의 발언이 공보국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또 서열면에서 켈리 비서실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켈리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백악관 보고 라인이 켈리 실장으로 통일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이나 장녀 이방카 트럼프 고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문을 열어두는 그런 개방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백악관 문화의 이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켈리 실장이 누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전적인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서 백악관의 질서와 규율을 이 켈리 실장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켈리 실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starting from a really good base. I predict that General Kelly will go down.
네, 아주 좋은 기반에서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 켈리 신임 실장이 가장 훌륭한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 간의 만남에 관한 성명에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6월에 이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 씨가 처음에는 러시아 입양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났다고 밝혔었죠.
네, 그렇게 수정 발표했는데요. 처음에 트럼프 주니어 씨의 변호인들이 투명하게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성명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입양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하라고 하면서 이 성명 내용을 직접 불러줬다는 건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나중에 이 특별검사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예훈장이라고 하면 미군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명예훈장 수여식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베트남전 당시 의무병을 지낸 짐 맥클루원 씨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71살인 맥클루원 전 일병은 이 전투 도중에 전우 10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벌어진 훈장 수여식에서 맥클루원 씨를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oday 320 million grateful American hearts.
네, 맥클루원 씨가 주변인들에게는 친구이고 돌아가신 그의 부모에게는 아들이지만 오늘 3,200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웅이란 그런 내용의 이 3억 2천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웅이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이제 맥클루원 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웅이란 그런 칭호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맥클루원 씨가 전후 10명을 구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5월에 베트남의 뉴이온 언덕에서 미군 89명이 무려 2,000명에 달하는 베트남 적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맥클루원 씨는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상한 전우들을 돌보면서 참호로 끌고 오다가 수류탄 파편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상처가 심해서 지휘관이 이 후방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맥클루원 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I looked down, I had blood. All over me and I said, well,
네, 내려다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동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맥클루원 씨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동료들을 구해왔고 또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1970년에 제대한 뒤 고등학교 교사와 스포츠팀 코치로 일해왔고요. 2008년에 은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명예훈장은 보통 최근에 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공을 세운 지 5년 안에 수여하게 돼 있는데요. 맥클루원 씨는 이미 브론즈스타라고 하는 동성 무공 훈장과 또 전투에서 부상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이 퍼플스타 상위 기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전 당시에 맥클루원 씨의 용감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 군인들이 진정서를 내서 이번에 명예훈장을 받게 된 겁니다. 지난해 애쉬카터 당시 국방장관이 맥클루원 씨를 명예훈장 대상으로 공식 추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5년 규정에 묶여서 의회에서 맥클루원 씨를 위해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고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된 겁니다. 어제 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 옛 전우들은 총탄을 뚫고 자신들을 구하러 오던 맥클루원 씨를 기억하면서 맥클루원 씨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군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담배의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정부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스콧 고들리프 이 FDA 국장은 지난 28일 니코틴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앞으로 우리의 이 자녀 세대가 담배에 중독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반 담배 니코틴 함량은 줄이는 반면에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의 경우 4년 후에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겠다는 건데요. 고틀리프 국장은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위험성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자담배가 주는 혜택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 아니다를 놓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자담배 역시 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르 성분 같은 이 일반 담배가 함유한 몸에 치명적인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일반 담배의 대안 제품으로 개발된 이 전자담배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전자기기입니다. 담배 성분이 들어있는 액체를 넣고 기화를 시켜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분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 흡입 방식에서도 일반 담배와는 좀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고틀리브 국장은 니코틴 성분 자체가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암이나 폐질환, 심장질환의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니코틴이 다른 화학성분과 결합을 하고 또 담배에 불을 붙여서 화학성분들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질병이나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전자담배의 경우 흡입 방식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특정 이 달콤한 향을 첨가해서 만든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틀리프 국장은 이런 향 첨가 전자담배를 우려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문제라면서 FDA가 이런 청소년을 위한 향 첨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FDA의 이런 방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금연운동 단체들은 FDA의 이번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전자담배나 몸에 덜 해로운 담배 제품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니코틴의 함량을 단번에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적은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경우 흡연자들이 오히려 담배를 더 많이 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 담배인 말보로 등의 판매사인 알트리아 그룹은 성명을 발표하고 FDA의 규제 조처를 따르겠지만 이 새로운 조처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하고 또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FDA 조처가 실행에 옮겨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또 담배 제조 회사 등의 로비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FDA가 담배 니코틴 규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건 지난 2009년이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48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고 예방 가능한 심장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이 담배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대농장에서 목화나 담배 같은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대농장 주인들은 노예와 농장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남부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들은 노예들의 결혼이나 재산 소유, 자유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바닥 청소를 끝내고 농장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주인들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좀 더 빨리 하거라. 게으름 피우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어서 서둘러 일을 끝내거라.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노예들은 밖에서 일하는 노예와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예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주인집의 빨래나 요리, 청소를 도맡았는데요. 하지만 주인 가족의 감독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배고픔이나 매질보다 노예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노예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을 다른 농장에 팔아버린다고 위협하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발. 제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저희 어머니를 다른 농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몸이 좋질 않아서 저와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시끄럽다. 에휴, 바닥에 먼지 하고는.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해서 다른 농장으로 보내버려라.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른 데로 팔지 말아주세요.
역사를 보면 노예를 많이 거느린 부유한 농장주들이 지역사회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요. 2년에 한 차례씩 식민지 수도에서 열리는 의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노예 소유주들은 농장의 힘든 일을 노예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었고요. 고등교육을 받으며 남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많은 미국인들은 노예 제도가 나쁘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00년대까지도 부자들의 노예 소유는 아주 흔한 현상이었고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지도자들조차도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부뿐 아니라 북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관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노예를 가졌고요. 노예들을 자신의 잡화상점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면서 노예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요. 앞장서서 노예 자유를 주창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인데 검은 피부를 가진 저들은 누구며 그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 우린 또 누구란 말입니까?
참 그 입은 참 유별나기도 합니다. 이보시오. 벤자민 프랭클린 양반. 인생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려고 합니까? 깜둥이 녀석들 노예로 부려먹는 게 어디 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당신도 당신 가게에서 직접 노예 팔아서 큰 이득을 챙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로 노예 부리는 사람들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죠.
인간이 피부색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부려먹는 일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나 벤자민 프랭클린은 앞으로 결코 노예를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흑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흑인들도 백인들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농장이 많았던 남부와는 달리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곳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척박한 토양 조건 때문에 남부처럼 대규모 농장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그런 만큼 북부의 경제 구조는 상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영국에서 사들였고요. 신대륙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조선 기술자가 됐고요. 직접 제조한 배로 영국으로 물건을 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는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 현지의 풍부한 목재를 이용했는데 무역을 통해 북부 지역 사람들은 세계로 상품을 실어 나르는 사업가들이 됐습니다.
북부 지역의 활발한 무역 활동의 결과 대서양 부근의 선박 제조 도시들이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이들 도시들의 선두주자는 매사추세츠의 보스톤이었는데 1720년대가 되면서 보스톤은 인구 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남성 25%가 선박 제조회사에서 일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이었고 선장과 사업가들은 대부분 공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영국 못지않게 이렇게 훌륭한 배를 만들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처음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황량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배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척 실어서 영국으로 보내게 되다니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물건 팔아 돈 벌고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들여와서 돈 벌고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있으니 이 돈을 어디 쓸지나 궁리해야겠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주요 수출 품목은 고래 기름과 생강, 철, 목재, 그리고 사탕수수로 만든 알코올 음료인 럼 등이었습니다. 선박들은 이 제품들을 뉴 잉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실어갔고요. 돌아올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사왔습니다. 부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Alice, are you still upset? Alice, 너 아직도 화가 나 있니? 라고 묻자 Alice는 Yes, I am. 응, 아직도 화 나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에이, 별거 아닌 일로 속 태우지 마. 그럴 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내버려둬. 라고 합니다. 앨리스는
It's not tha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어휴, 나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Don't sweat the small stu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Today's phrase is don't sweat, S-W-E-A-T, sweat, the small, S-M-A-L-L, small stuff, S-T-U-F-F,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 This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not to worry about things that are not important. It basically means to not worry too much about the details. Don't sweat the small stuff를
직역하면 작은 일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마라가 되는데요. 즉,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마라, 사소한 일로 열받지 마라 라는 등의 뜻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알레스에게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속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라고요. 네, 이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because it's only going to trouble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너만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Let's review. When you tell someone, don't sweat the small stuff, you are telling them not to worry about things that are not that important. Don't sweat the small stuff.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릭 베네가 부른 Lost in Time, 당신을 잊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you again. There's a kiss that lets me know this love won't end. There's a laugh, there's a touch, then a smile, and we're making love. Stay he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6년 8월 1일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제11회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 대회에는 49개 나라에서 3,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일 나치스의 강력한 지원 속에 치러진 정치성 짙은 대회였지만 모든 면에서 10회 대회를 능가하는 웅장한 대재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올림픽 대회에서는 많은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경기에서 한국인 송기정 선수가 우승의 월계관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한국은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은 한민족을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1936년 오늘 개막된 제11회 올림픽에서 우승은 금메달 37개를 획득한 독일이 차지하고 미국과 헝가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66년 8월 1일 오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 공대 학생인 찰스 휘트먼이었습니다. 1961년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찰스는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찰스는 1966년 7월 31일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고 하루 뒤인 1966년 오늘 학교 본관에 있는 시계탑 전망대에 올라가 학생과 교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총 90여 분간 쏘아된 총격으로 약 1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결국 휘트먼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내 최악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